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즉 편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서신 중에서도 인사 말씀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수신자는 가깝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였고 그 다음에 멀게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인사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 이 속에 결론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사도 요한이 이 인사말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책이죠. 그 속에 정상인이 읽으면서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들은 사도 요한조차도 보면서 두려워서 떨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무서운 일들입니다. 어제 일본에 7.0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도 막 흔들려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어느 한 시점에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지진, 9.0을 넘어가는 지진이겠죠. 그 지진이 일어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을 한 시간 만에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바다와 강과 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바다도 다 죽을 것이고 강도 다 파괴가 될 것이고 산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목을 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결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와 같은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편안하게 읽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은혜와 평강을 그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격적인 것이고 마음속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읽었다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시는 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죠. 복음이 중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이 역사적인 말미에 생길 이 사건을 제대로 읽은 성도는 주 안에 거하면서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을, 속이 후련함을 그 속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주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딱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포입니다. 파괴적인 두려움인 공포. 이걸 헬라어로 프리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포보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이 프리소가 나오는데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서 떠는 것, 이것이 바로 프리소입니다. 절망적인 것이죠. 이 속에는 절대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귀신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보면 절망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 이 포보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고, 두려워서 회개하게 되고, 두려워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조심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포보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 있죠. 바로 그 포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독자들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사도 요한이 바라고 있는데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카리스, 은혜를 말합니다. 이 카리스에서 카라, 카리스마 이 단어들이 파생되어서 나왔죠. 카리스, 은혜를 말하고 또 따라서 합니다. 에이레네. 참 단어 자체가 이쁘죠. 에이레네, 평강을 말합니다. 화평, 우리나라 성경에는 화평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평화, 평강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떨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벽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이 에이레네였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을 말하죠.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숨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숨을 내쉬면서 우리 가운데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때 그 숨이 바로 루아호라고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평강. 이 은혜의 원래 의미는요, 호의를 말합니다. 호의.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 친절을 베풀고 싶은 마음, 사랑을 베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고, 무엇이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고 싶고, 뭔가 돌멩이가 날아오거나 화살이 날아오면 막아주고 싶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이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은 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싶고, 늘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인데요,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삶 가운데서 하라고 명령하신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이 카리스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은요, 남편에게 이거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이거 아내들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셔야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밥 먹을 때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경상도 남자들은 그 말 합니까? 김영자 권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강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내에게 이런 호의적인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예수님에 비유하고 있고 아내를 교회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 형제 결혼 지난주에 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이건 해주셔야 돼요. 늘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남편들에게 이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은 사람 누구일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럼 너희를 만나서 안아줄 것이고 막아줄 것이고 문을 열어줄 것이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줄 것이고,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딱 두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씨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분이 이명으로 고생을 정말로 무진장하게 했습니다. 이명에 걸리면 이게 소리가 난다고 그러대요. 저는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귀 속에서 소리가 나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어지러워서, 근데 이분이 걸린 이명은요, 그 이명 중에서도 가장 독한 이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요, 이 쇠 파이프를 이렇게 윙 도는 기계를 가지고 자르는 소리 있죠. 그럼 불꽃을 튀기면서 자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리가 여기 귀에서 들린대요. 이 이철한 이 성도는요. 그러니 이게 하루에 24시간 한 시간도 빠짐없이 365일 내내 이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이 정말로 미쳐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 걷는 것이 힘들고 연탄길을 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이명에 걸렸는데 한 발자국 뛸 수가 없어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는 뭔가를 지팡이 같은 것을 꼭 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퇴시타는 것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말들은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차마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참 많이 절규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크게 들린다라는 거죠. 예배 본당에 앉아있지 못하고 이 창밖에 나가서 또 잘 안 들리니까 거기에서는 창문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한겨울에도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드렸던 이유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오기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기도를 해도 전혀 차도가 없이 증세가 더 심해져 가니까 기도하던 그 손길을 내려놓았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술을 마시는 이유는요, 적어도 술을 마시면 한 시간 정도는 그래도 그 돌아가는 그 소리가 조금 약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중독에 걸릴 정도가 되지 않았나 본인이 걱정을 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아내가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 예배에 늘 나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가 얼마나 걸어오기 힘들겠습니까? 새벽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데 너무 위태해 보여서 이철한 씨의 아내가 할아버지 팔짱을 좀 끼우면서 좀 붙들어 드리려고 갔더니 할아버지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뛰시면서 걸어가는데요, 앞장서서 가다가 순간 귀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걸음을 떼면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또 한 걸음 걸어오면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할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여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아내의 이 말을 들은 이철한 씨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캄캄한 방 안에 혼자 앉아있는데 그 아내의 이야기가 가슴을 계속해서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어두운 방에서 홀로 앉아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는 그의 전투가 되었습니다. 온종일 방 안에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고 한 달이 넘도록 술을 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날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텅 하고 비어지는 것 같더니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빗줄기 하나가 자신의 가슴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로 방에 앉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제 병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대로 가면은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안 고쳐주시려면은 이 이명과 어지럼증, 이것과 담대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만이라도 조금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일어서면은 저보다도 형편이 좋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썼던 책 연탄길,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툭 던진 말이 이겁니다. 가능하시다면 하나님 저를 텔레비전에 좀 나오게 해주셔서 한 시간만이라도 제 책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연탄 길에 날개를 좀 달아주십시오. 기도를 해놓고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무명의 글쟁이를, 이제 책 한 권 쓴 이 무명의 글쟁이를 방송국에서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지나가고 그리고 가을이 지나갈 무렵에 어느 날 아침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기 KBS 방송국인데요, 이철한 작가님의 TV책을 말하다 뭐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한 작가님을 TV책을 말하다에 초대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방송시간은 총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PD가 말을 하기를, 이 책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이 책을 보면서 내년 가을에 특집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철한 씨가 TV에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그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늑부리처럼 대화를 하던 바로 그때가 바로 결정을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해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때 이미 이 사람이 이철한 씨가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었던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바로 그때에 작업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방송을 타면은 좋은 책은요 한 10만 부 정도 팔려 나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책이 무려 몇만 부가 나갔는지 아십니까? 43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PD가 말을 하기를, 연탄길은 430만 부가 나갔으니까 방송의 힘이 아주 컸지만은 방송의 힘만으로는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부수가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직도 이철한 씨는요, 이명과 어지럼증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세가 많이 호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고통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고요함을 말합니다. 속이 끓는 사람은 혈기를 드러내죠. 근데 정말로 강한 사람은 고요합니다. 깡패들은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지만은 고수들은 잠잠합니다. 이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강한 자의 모습은 고요한 자입니다. 내면이 고요하고 내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62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그랬죠. 잠잠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으니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물론 장차 오실 이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도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즉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세상이 어떻게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수많은 재앙들 가운데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감격스러운 은혜와 그리고 마음의 고요함, 평강을 주시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행위이죠. 상징적인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고 천국에 함께 올라가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도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걸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라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충분히 이기고 남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